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반 기도회 여섯째 날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홍익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금요일로 보내고 있는데,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손발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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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 날 위한 그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저녁에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한 그 사랑 오늘 저녁에도 놀랍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 오늘 이 밤에 주님 말씀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큰 은혜 그 은혜를 주님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옹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저희를 대신해서 저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며 그 은혜를 맛보며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에 더 철저히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밤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본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다 같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네, 저희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일곱 가지 기적을 차례차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날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사건을 보았고 두 번째는 가나에서 한 신하를 만났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셨죠. 예,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전혀 거동하지 못하고 낙심한 채로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만여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을 먹이신 사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서 풍랑 가운데 좌절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셨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입니다. 선천적 맹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다는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선천적 맹인을 치료하신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만 아마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이다 말은 선천성 시각장애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또 엎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나갔다가 집을 잘 찾아오지도 못하게 되고 사람들이 비웃고 경멸하고 참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또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남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마다 꽃이 예쁘다, 하늘이 파랗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도 보지 못하고 늘 그렇게 암담하게 고통스럽게 답답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맹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의 맹인인 사람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5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이 있어야 만물을 볼 수가 있죠. 그죠? 빛이 있어야 만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내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빛이 있어야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빛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빛이 있어야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죠. 그죠? 예. 예수님 스스로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을 만나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깨끗하고 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될 만큼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야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지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변의 제자들은 아마 잘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지?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빛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자화자찬인가? 아니면 과대망상증 환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세상에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마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과대망상증 환자라서 자기를 비치라고 하는 게 아닐까? 자화자찬인가? 자기의 능력을 과대하게 평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바로 다음 사건에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길에서 만난 그 맹인의 맹인을 치료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맹인의 눈에다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셨답니다. 여러분,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평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자기 눈에 뭔가 철퍼덕 갖다 붙었습니다. 이 철퍼덕 붙을 때 뭔지 몰랐을까요? 분명히 침 뱉는 소리를 들었겠죠, 그죠? 이 맹인들은 시각은 약하지만은 시력은 약하지만은 청각은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들어야만 사물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맹인들은 청각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도요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노예 김선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한번 만나고 난 다음에 인사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뒤에 제가 그분을 뵈었는데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랬더니 아, 홍익교회 최영글 목사님이시네요 이렇게 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그분이 제 이름표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소리를 기억하시는구나. 이 맹인들은 시각장애인들은 청각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러니 침 뱉는 소리를 모를 리가 없죠, 그죠? 저 사람이 지금 침을 뱉고 있구나. 그 다음에 뭐 흙을 쓱쓱쓱쓱 만지는 소리, 그죠? 진흙을 이기는 소리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뜨뜻미지근한 흙이 자기 눈에 철퍼덕 갖다 붙었을 때 그 흙이 어떤 흙인지 자기 눈에 붙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침 뱉는 소리를 들었고 흙을 이기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뜨뜻미지근한 것이 얼굴에 철퍼덕 붙었을 때 이건 틀림없이 이 사람이 침으로 이긴 진흙을 내 눈에 붙였구나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보지는 못해도 소리를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한편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사람이 내가 장애인이라고 나에게 침을 뱉는구나. 침을 뱉는 것도 지나쳐서 침으로 이긴 흙을 진흙을 내 눈에 바르는구나.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나를 경멸하는구나. 이렇게 막 화가 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막 상대방을 향해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막 소리 나는 방향으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막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흥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흥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 이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에 있는 못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베데스다 연못 같은 경우는 베데스다 못은 빗물을 고아서 비가 오면 빗물이 모여서 만든 연못입니다. 그런데 실로암은 치하수가 샘물이 모여서 된 깨끗한 물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물을 어디서 구하냐 하면 예루살렘 동쪽에 오른쪽 아래 동쪽에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에서 나는 샘물입니다. 아주 맑은 물이고 지금도 물이 그냥 콸콸콸콸 솟아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기혼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성 안에 성 밑에 바위굴을 팠습니다. 바위굴. 예루살렘이 거의 안반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도시 같습니다. 바위산이죠. 그래서 바위에 터널을 뚫었습니다. 터널을 뚫어서 기혼샘 물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그 터널이 한 50m, 500m쯤 됩니다. 500m. 히스기야 왕 때 건립되었다고 해서 히스기야 터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와서 모인 곳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실로암 연못은 기혼 샘물이 모인 곳이죠. 이스라엘이 몇 번 적들에 의해서 포위된 적이 있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적이 있었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그들은 이 바로 기혼샘에서 나온 물,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나온 물, 이 물을 마시고 몇 년을 버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물이죠. 그 물이 모인 곳이 실로암 못인데 예수님은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입장이 되어보세요. 상대방이 내 눈에 침으로 이긴 진흙을 바른 것도 황당하고 괘씸하고 화가 나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합니다. 그걸 씻는다고 눈이 깨끗해질까요? 세수한다고 시각장애가 치료되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의 부모님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자 온갖 좋다는 약은 다 먹이고 발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유명하다는 의사 다 만나보고 치료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아들이, 태어난 아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좋다는 약 다 먹이고 발라보고, 용하다는 의사 다 만나보고 치료했을 것이고, 힘 닿는 데까지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수한다고 눈이 치료가 될까요? 아마 그날 아침도 이 맹인은 집에서 세수하고 나왔을 겁니다. 근데 세수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죠. 그죠? 예. 가서 이제 씻으라고 그럴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지 실로암 못까지 더듬어서 찾아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6절, 7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 아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에 침으로 이긴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 이 맹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중풍병자에게도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그죠? 들 것을 들고 가라 그러셨고 38년 된 병자에게도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어나서 걸어가려고 하는 의지,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의 병이 낫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랬죠. 예, 엘리사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거 무슨 황당한 소리냐라고 그냥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순종했을 때 7번 목욕했을 때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 것은 진흙에 무슨 효염이 있거나 실로암 물이 무슨 약수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 말씀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부를 보고자 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 맹인도 아마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소문을 들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눈에 진흙을 발랐을 때, 그것도 침으로 이긴 진흙을 발랐을 때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볼 때 아마 이 사람은 기존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그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은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가 흥분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의 눈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번 제 말을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다 한번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각자 자 눈을 감으세요. 눈을 한번 다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맹인입니다. 맹인. 눈 뜨지 마시고 가만히 눈을 감고 계세요. 예, 감고 제 목소리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맹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아니면 지금부터 맹인이라고 합시다.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맹인이 되었어요. 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이제 여러분 직장에 가려면 직장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당장 여러분 마트에 시장에 가신다면 시장에 찾아가서 물건 사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는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까요? 화장실 가고 씻고 자리 펴고 눕고 하는 모든 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의 앞길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앞길은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을 어떻게 대할까요? 이전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좋아하고 신뢰하고 의지할까요? 예,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겠죠? 그죠? 완전히 인생이 캄캄함, 어둠 그 자체가 될 겁니다. 그죠? 자, 이제 눈을 한번 떠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떠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의 눈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을 바로 그 기적을 통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맹인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가 빛을 보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적은 표적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기적, 이적, 표적입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와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야 할 만큼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성령님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형제와 자매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인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 가는 길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늘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빛이라면 그들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에 빛을 비춰주는 일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빛으로 데려오는 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제 속히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해제가 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와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빛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일깨우고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우리 복음 전도에 우리가 새롭게 힘쓰기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맹인의, 시각장애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참 오늘 그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그 진흙을 눈에 바른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가만히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늘 따집니다. 계산합니다. 이게 과학적인가? 이게 상식적인가? 상식에 맞는가? 내 경험에 맞는가? 내한테 유익한 일인가? 우리는 늘 따져보면서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아, 이건 상식과 어긋나는 일이야. 이건 과학과 어긋나는 일이야. 아, 이거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 보겠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라면 때로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라면 때로 억울하더라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라면 때로 체면이 상하더라도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손해보더라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따지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라면 과학과 어긋나 보이고 상식과 경험과 어긋나 보이더라도, 이상해 보이더라도 예수님 말씀은 일단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실로와 못에 가서 씻어라, 너도 실로와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순종 위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천성 맹인 시각장애인의 그런 믿음의 순종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함으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다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늘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자,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맹인이, 시각장애 선천성 맹인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눈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그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이 맹인처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맹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가 너무 억울했고 너무 황당했고 너무 자존심이 상했지만,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모습을 하나님 저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체면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바보같이 어리석어 보이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때로는 많이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순종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도록 성령님 일깨워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빛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서 저들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저들이 인생의 희망을 발견하고 살 소망을 발견하고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빛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스도교 해제되면 복음을 전하고 생명 구원한 일에 힘쓰게 달라고,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홍익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빛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빛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 어두움만 살아가는 사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일 텐데 아버지여,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빛으로 인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움만 살아갈 때는 소망이 없는 자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가는 곳마다, 주님 인도하는 사람마다 저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셔서 저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익교회가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교회, 어두운 가운데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군에 힘쓰는 교회, 어두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될수록 성령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저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전 기사를 보았더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최고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40대, 50대가 아니라 20대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급속도로 자살 시도율이 높아진, 가장 급격하게 자살 시도율이 높아진 세대가 20대고, 또 신용카드 결제를 못해서 카드 빚이 급격히 쌓인 세대가 20대라고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남성들보다도 여성들이 더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결론은 코로나 바이러스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을 하는 혹은 직장에 다니는 30대, 40대, 50대가 아니라 20대, 그중에 특히 여성들이라 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 20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이 고통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 결혼의 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청년들이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이 고통스러운,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청년 세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부와 또 사회가 청년 세대에 대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청년 세대를 위해서, 20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최대 피해를 입은 자들이 20대고 특히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직장을 갖지 못해서, 안정된 수입을 갖지 못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20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대한민국의 20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부와 사회가 20대들의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때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저들의 인생의 희망을 발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큐티하는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했지만은 지금 북한의 한국 선교사들과 조선족 선교사들이 많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극심한 핍박과 학대를 당하고 있고요. 생명이 위태한 분들도 계십니다. 김정욱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우리나라 분들이고, 그 다음에 김원호 선교사님과 고현철 선교사님, 원래 탈북자들인데 중국에 살거나 한국에 오지 않고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여섯 분이 지금 북한 정부에 체포되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 있었던 캐나다 국적의 선교사들과 미국 국적의 선교사들은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와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해서 캐나다 국적 선교사와 미국 국적의 선교사는 모두 석방이 되었는데, 한국 국적의 선교사 세 분과 탈북민 출신의 세 분은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이 이렇게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갖고 이 북한에 수감 중인 우리 선교사 6명을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북한 정부와 대화를 해서 이분들을 속히 구출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북한 자체가 어둠의 암흑의 세상 아닙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북한의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빛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전가하는 빛이, 복음의 빛이 북한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중단되게 하시고 빛이신 예수님의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빛을 경험하고 희망을 발견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북한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6명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 자유가 주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빛이 임하도록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북한에 억류 중인 6명의 선교사님들께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김정욱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김원호 선교사님, 고현철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캐나다 정부와 미국 정부는 자국민들이 갇혔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 노력해서 하나님 선교사들을 다 구출해 내었는데 아버지, 우리 정부는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무대책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정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 한국 선교사들을 하나님 구출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김정욱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김충길 선교사님, 김모로 선교사님, 고인철 선교사님 생명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수감 중에 많은 핍박과 고문과 학대를 당해서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속히 북한의 자유와 인권이 주어지게 하시고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게 하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이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선천성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눈이 열리고 그의 인생에 광명이 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에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예수님만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평생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어두움 가운데 살면서 자신이 어두움 가운데 산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며 저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홍익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맹인이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도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는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억울하고 때로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 체면이 상하고 때로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이면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영원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능력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빛이신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며 아직도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저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삶을 살고 또 예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해서 기적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군속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